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 같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54장을 가지고 그 화평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3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55장에 특별히 1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인 미주한인교회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예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이제 처음에 예배 부름을 할 때 소위 말하면 묵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읽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뭐 물로 오라 이런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54장과 55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54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54장이. 그런데 55장은 그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좀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고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지금 가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책의 3절 중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 이거를 3절 상반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3절의 그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이 축복의 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축복의 집으로 들어와라. 이제 하나님의 장막인 거죠. 그러면 뒷부분 3절 후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그 축복의 집이 어떤 집인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은 축복의 집인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그렇게 1절부터 5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가 성경을 여러분이 곰곰이 좀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송목사님 흉내 내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면 야 빨리 와 여기 재밌는 거 많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는가 하면 마음 아파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시작해요? 오호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오호라 라고 시작하는 말은 슬프다 내 마음이여. 그러니까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빨리 와라 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매맞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냐고요. 근데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모습으로 와라 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고 하실 때에 여기서 보세요. 물도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사 먹으라 그러면 곡물을 사서 먹으라, 우리 같으면 쌀 사서 사 먹어라, 보리도 넣어야 되니까 보리도 사서 넣어라, 잡곡도 사서 사라면서 잡곡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생명을 의미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을까? 이 포도주와 젖은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명은 이미 있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주겠다. 근데 돈 없이 와서 사래요. 사기는 사는데 돈 내지 말고 사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니?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사야가 아주 맨 앞에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소하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이미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제 말뜻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될 때까지, 집사가 될 때까지, 권사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리석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까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곁길로 나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거드름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단정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와라 라고 하는 이 초대는 그냥 반가워서 좋아서 초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안타까워서 초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야, 오기는 뭘 와. 우리 집에 오늘 잔치인데 네가 오면 내가 속에 열불 날 것 같아. 너는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같으면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다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 끝에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와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완악했지만 그래도 오라니까. 그래도 오면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먹고 즐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비유로 하신 것이 있죠. 임금이 잔치장을 차려놓고 그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어요.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밭사러 가야 돼요. 나 장가 가야 돼요. 나 일하러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핑계대고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주인이 혹은 임금이 화가 났다 안 났다? 화가 났다. 누가복음에 14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어떻다고요? 노하여.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한테 너 다시 나가.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들 다 데리고 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초대를 했잖아요.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바쁘다고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절름발이들 그냥 흠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가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집에 초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했으니까 아주 말 안 듣는 녀석이 왔단 말이에요. 오기는 왔어요. 그러면 말 잦는 사람한테는 음식을 이따만큼 주고 말 잘 안 듣는 사람한테는 조금 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와서 사 먹는데 값없이 사 먹으라. 너희들의 공로로 사 먹는 게 아니야. 여기서 사 먹는다라고 하는 말 뜻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돈 내고 산 게 없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먹으라. 값없다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짜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돈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한 일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아예 없어요. 진짜 돈만 받는 거예요. 진짜 효과 있는 사람의 노력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마치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눈먼 자,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끌고래도 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교회 갈까 그랬을 때 제가 예 갔으면 갑시다, 나 가는 거 좋아요 라고 제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 결정이에요? 저의 결정이잖아요. 엄마 교회 갑시다, 저의 결정이에요. 근데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내 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어머니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고 강하게 변화를 주셨고 그것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내 스스로 되어진 것 같지만 내가 결심해서 베가스로 온 것 같고 내가 결심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Sola gratia, 오직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먹을 것을 주셨어요. 포도주와 젖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썩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찔끔 주지 않으셨어요. 풍족하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던 거, 곡물은 생명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생활품을 넘어서 생활의 여유, 풍족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해주셨을 때 조건부로 너 여기까지 하면 요만큼 10% 구원해줄게. 너 그다음에 헌금 많이 하면 20% 해줄게. 너 교회 가서 청소하면 30% 구원해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밀당하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구원해주시고 단번에 완벽하게 해주시고 단번에 풍성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그냥 단순한 구원과만 연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열두 아들들, 요셉은 요셉을 대신해서 두 손자에게 했으니까 13명이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단 성경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니 무슨 포도나무에다가 묶고 포도 뭐 포도주에다가 빨고 포도즙으로 빨리로 되게 뭐 염색한다는 뜻과 같잖아요. 계속 그 포도주만 얘기 나와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이게 술 취해가지고 빨개졌나? 그의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라고 하는 한 사람, 그라고 한 사람 한 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지는 그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적신다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얀 우유같이 희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와 우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게 하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49장에서 이미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의 시간표에서는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됐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완성됐는데 그런데 우리를 이 지구상에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니까 우리의 시간표로 놓고 보면은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구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특별히 이사야의 시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서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서 25장을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풍성한 거예요. 계속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입장에서는 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내다보고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면 그 메시아의 나라는 회복되어지는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게 회복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 건축해야 되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도로도 다시 닦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건물과 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언약이에요.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 근거, 우리가 나라를 시작을 하려면 나라가 되려면은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헌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도 건국을 할 때에 독립선언문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근거가 나라, 우리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메시아의 나라의 근거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3절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부터 두 번째 문단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지금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이미 오래전에 맺었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것은 허락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확실한 사랑이에요. Sure love예요. 여기서 은혜는 사실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ure love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곁길로 나아갑니다. 엄청나게 잘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백이면 100번 다, 천이면 1000번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인자, 헤세드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송목사님 설교의 단어를 쓴다면 진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하지 않냐고 성실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진실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나는 그것을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의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봉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4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다윗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그래서 이 메시아는 모든 만민의 지도자로 명령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세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민의 모든 인류의 지도자요 명령자요 인도자라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윗 시절에 예고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인데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먼 장래에 있을 일까지 내다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이어서 통하여서 나오실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모든 법 위에 뛰어난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전 세계가 참여하는 회복된 왕국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건강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리고 나이로도 뭐 어떤 것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합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스라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한테 달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죠.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송국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선교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라. 선교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선교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야단 맞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면 이방 나라가 네가 모르는 나라들도 너에게 달려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아주 독특한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짱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다 그만해요. 교회들이 다 그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억지로 오지 않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달려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환영하고 어느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어느 누구든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허락한 저 훗날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음식 스타일도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운 거 먹는 사람,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물에 들어간 고기는 절대로 못 먹는 사람, 물에 들어간 고기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맛보게 하는 우리 교회는 어때야 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냥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아니라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